시로 38번 메시지 하늘에서의 전쟁 나의 부담은 우리 모두가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림이 하찮은 몇 가지 문제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에 관한 큰 이상입니다. 이 이상에 있는 여자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대표합니다. 여자 앞에는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여자와 뱀, 곧 용 사이에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이상은 우주 가운데 참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 즉 상업, 정치, 산업, 교육, 전쟁 등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기껏해야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해주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교육받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우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아내는 언제나 자기 남편을 대표합니다. 만일 아내가 당신을 합당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로 하여금 당신을 잘 대표하게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아내이며 우리는 그분을 적합하게 대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남편이시고 유일한 아내인 우리는 그분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원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원수가 작은 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뱀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큰 용이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이 이상이 없다면 당신은 눈이 멀어서 땅 위에서나 우주 가운데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은 단순히 교육, 산업, 상업, 외교 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원수 사이에 있는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에 걸쳐서 치러져 오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자와 용 사이에 있는 싸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싸우고 있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 속에 있는 보다 강한 부분입니다. 보다 강한 이 부분이 전쟁을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싸우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지난 내 메시지를 통해서 용은 노출되었고 이제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또한 그의 종착지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관해서 사탄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무서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보는 것은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어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과 따라서 죄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되어 결국 어느 날 하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우주적인 광경, 우주적인 경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그분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런 여자가 되게 하려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인들이었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여자의 일부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가련한 죄인이었지만 거듭난 후에는 영광스러운 여자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보십시오. 그 여자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빛, 즉 해와 달과 별들의 빛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여자 바로 앞에는 피를 흘리며 살해하는 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에 따르면 온 여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속에 보다 강한 부분이 용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사내 아이가 하늘로 휴거되었기 때문임. 사내 아이가 하늘로 휴거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에 대한 빈약한 관념을 갖고서 휴거란 단지 그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고 그들을 즐거운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거는 비단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이 원수는 심판받았고 그에 대한 판결이 포고되었지만 지난 19세기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판결을 원수에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주 예수님에 의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기는 믿는 이들이 그 심판을 수행하고 그 판결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이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은 사실상 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싸움을 통해 그는 하늘에서 내어 쫓길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여 정죄되고 심판받고 판결받은 원수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천사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이것을 행할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인 그들은 전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탄과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것을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머리, 즉 사람이신 예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산의 아이의 머리시오, 모든 이기는 자들의 선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판결을 사탄에게 집행할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 장구한 세월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을 소유하지는 못하셨지만 언젠가 그분은 갖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늘로 휴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은 그리 많이 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관심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의 관념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벨론 주위에서 파생되었으며 불교를 닮은 천주교의 관념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요, 죽은 후 즐거운 땅에서 복락의 삶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오, 그런데도 이런 관념이 기독교 전체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기들의 행복만을 주의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행복한 삶을 갖고 싶다. 우리는 죽을 때 천당에 가길 원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로 휴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그곳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들이 지상에서 사탄을 대항하여 죽기까지 싸움. 7절은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산의 아이가 하늘로 휴거된 직후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을 대항하여 전쟁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 보다 강한 부분인 산의 아이가 늘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싸우는데 참여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기는 자들은 죽기까지 사탄과 계속 싸워왔으며 지상에서 그를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하늘에서 사탄을 내어쫓는 전쟁을 벌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격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을 사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는 성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적마다 먼저 그것을 자백했고, 그런 다음 주께 죄사함을 간구했으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마지막에는 결코 다시는 성질을 내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질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탄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인 사탄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사탄아, 너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다. 당신이 사탄에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당신은 해방될 것입니다. 산의 아이가 출산되어 보좌로 휴거될 때 그는 사탄아, 너는 지상에서 나에게 패배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너는 하늘에 숨어 있느냐? 이제 나는 너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땅 위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이에 관해 농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갈 때 상황이 이러할 것입니다. 그때 산의 아이는 사탄아,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사라져라. 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이 사냐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천사장 미가엘은 그의 모든 천사들을 이끌고 용과 전쟁을 할 것입니다. 시편관이 명령한 뒤에는 모든 경찰관들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런 집행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집행관이 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산의 아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서 사탄에게 말씀을 전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땅 위에서 그를 패배시켜야 합니다. 지상에서 사탄을 패배시킨 후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싸울 것이며 결국에는 땅으로 내려와서 싸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탄과 대결할 때 우리는 그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 그를 만나 그에게 다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가 땅을 손상시키려고 땅으로 내어쫓긴 후 우리는 땅으로 내려가서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사탄아, 넌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 너에게 또 설교를 하겠다. 이제는 내가 무저우행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그런 다음 천년 왕국 후에 사탄에게 네 번째 설교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탄이 인류를 선동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탄아, 우리 말을 듣거라.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설교이다. 이제 너는 너의 종착지인 불못으로 가야 한다. 만일 당신이 여기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고자 한다면 지금 싸워야 합니다.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은 다음 원수에게 강한 말을 하기 바랍니다. 사탄아, 너는 나를 수년 동안 속여왔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읽고 나의 눈이 열려졌으므로 나는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원수일 뿐 아니라 나의 원수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주님을 위해 절대적일 것이며 결코 너의 말을 청종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메시지를 길게 전할수록 더 좋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런 설교를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만일 사탄에게 이같이 설교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며 아마 곧 여자의 보다 강한 부분에 포함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하늘로 휴거될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도록 자격을 갖추고 장비되고 온전케 되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원수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사탄아, 나는 오늘날 지상에서 너에게 말씀을 전한다. 나중에 또 나는 하늘에서 너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 이후에 나는 지상에서 너를 보게 될 것이며 또 한 번 말씀을 전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한 번 더 전할 것인데 그때 너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휴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 곧 산의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원수에게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에 동참하는 것은 어떠한 특권이겠습니까? 천사들은 이런 특권에 동참할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할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산의 아이가 하늘로 휴거되자마자 곧 전쟁이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왜 산의 아이가 보좌로 들림받은 직후에 그 전쟁이 시작되는지 이해하고자 했었습니다. 또한 나는 왜 산의 아이가 실제로 싸우지 않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 싸움이 이뤄지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산의 아이는 집행관이므로 집행관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집행관인 우리가 명령을 내린 후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사탄아 사라져라고 말할 때 미가엘은 그를 대항하여 싸우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집행관이 명을 내릴 때 모든 경찰관이 그것을 수행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자의 보다 강한 부분 안에 있고자 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사탄에게 말씀 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당신을 괴롭혀왔지만 당신이 그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그가 달아나 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아, 아직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떠나라고 명할 때까지는 내가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내가 말을 마칠 때까지 여기 있거라. 천사들은 사탄과 싸울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가엘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산의 아이여, 이리 올라와서 우리에게 명을 내리십시오. 우리가 그 명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탄에게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거기 하늘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지상에서 그에게 심판을 집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탄아, 나는 내가 가도록 두지 않겠다. 나는 너를 묶고 패배시킬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세력에 대항하여 씨름함.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닌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영적인 악에 대한 씨름을 언급할 때 의미했던 바입니다. 이 권세들은 사탄의 천사들입니다. 사탄은 찬탈하여 스스로 보좌에 앉은 왕입니다. 그의 휘하에는 공중의 주관자들과 정사들과 권위들인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 밑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권력자들이 땅 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10장 20절은 페르시아 군주와 그리스의 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교국들은 이러한 공중에 있는 사탄에 속한 군주들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은 3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가 기도할 부담을 가졌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의 방문자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노라.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는 사탄의 군주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10장 13절에 계속되었듯이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고대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모두 공중의 정사들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사탄에 속한 군주 밑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방어자인 미가엘 밑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기는 자들, 곧 여자의 보다 강한 부분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헛소문들과 비난들과 반대는 어떤 인간 존재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사탄에게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당신은 이기는 자가 될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당신의 성질이나 당신이 빠지기 쉬운 죄를 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작은 독충들입니다. 그보다 차라리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탄아, 나는 수년간 나의 성질과 내가 빠지기 쉬운 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미혹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것을 너에게 전가시키겠다. 나는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겠다. 나의 성질에 관해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너에게 또 하나의 설교를 전할 시간은 반드시 갖겠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하면서 속임을 당해왔습니다. 오 나의 성질, 나의 빠지기 쉬운 죄. 만일 내가 그것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거룩해지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겠는가. 당신의 빠지기 쉬운 죄에서 뛰쳐나와서 사탄에게 설교를 하십시오. 나의 체험에 따라 나는 만일 당신이 자신의 성질을 이기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성질이 더 중대되리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성질을 이기려고 기도하지 말고 페르시아의 군주와 그리스의 군주를 이기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미가엘이 올 수 있는 길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여자의 부분에만 남아있지 말고 사나야의 부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언젠가 사나야가 출현할 것이며 미가엘이 하늘에서 용과 전쟁을 벌이는데 앞장설 것이고 그를 땅으로 내어쫓을 것입니다. 부활하여 하늘로 휴거되고 하늘에서 사탄을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 사내아이가 부활하여 하늘로 휴거된 다음 그는 하늘에서 사탄을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탄을 보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그를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사탄을 대항하여 싸운다면 하늘에서 그를 대항하여 싸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들림받은 후 우리는 사탄을 볼 것이며 그는 우리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는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아, 넌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있느냐? 이곳은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사탄아, 넌 없어져야 한다. 고 말할 것입니다. 즉시 미가엘은 우리 말에 따라 행동을 취하여 그와 전쟁을 할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전쟁을 함. 왜 미가엘과 천사들은 지금 용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합법적이고 자격 있는 집행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만 경찰관들일 뿐입니다. 사내아인 우리들이 합법적이고 자격 있는 집행관들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우리가 집행명령을 내린 후에야 우두머리와 그의 경찰들은 원수를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모세의 시체에 관해 마귀와 다투었음. 성경은 두 천사의 이름, 즉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달해주는 통보자인데 반하여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다투는 투사입니다. 유다서 9절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 마귀와 다투었음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변형의 산에 있어야 했으며 11장에 따라 그는 반드시 돌아와 두 중인 중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시체를 보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멸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은 이것에 관해서 사탄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탄의 군주들과 싸웠음. 다니엘 10장 13절과 21절 그리고 11장 1절은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탄의 군주들과 싸웠음을 밝혀줍니다. 미가엘은 항상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투사였습니다. 이제는 용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 위해 싸움. 미가엘은 전세기에 걸쳐서 싸워왔습니다. 사내 아이가 하늘로 휴거하여 미가엘에게 명을 내릴 때 그는 다시 한번 용과 싸워서 그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한 그 명을 집행하고 미가엘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 거기에 있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거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함. 이기지 못함. 7절과 8절은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역하는데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임에 분명합니다. 사탄은 결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 대항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패배당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함. 또 8절은 용과 그의 천사들이 더 이상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고 말합니다. 패배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는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쫓김. 9절은 또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거주하는 온 땅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쫓기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쫓길 것임을 봅니다. 이것은 다섯째 나팔이 시작될 때 발생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의 별은 사탄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사용해서 다섯째 나팔의 고통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때 무저갱이 열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황충들이 거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황충들은 다섯 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마지막 3년 반의 시작을 표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 곧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진 다음 그의 때는 매우 짧을 것이며 겨우 3년 반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함.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뒤 하늘에서는 큰 선포가 있을 것입니다. 10절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의 사탄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알립니다. 주님은 왕국이 도래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왕국이 도래하도록 기도함과 더불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사내 아이가 하늘로 휴거됨, 사탄을 땅으로 내어쫓음, 하늘의 선포는 사내 아이가 왕국을 땅으로 이끌어오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내 아이가 하늘로 휴거되고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쫓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때인 것입니다. 왕국이 올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도 올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것을 완전히 최고도로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위에 참여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왕국 시대에서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왕국에는 두 방면, 즉 왕국의 실제의 방면과 왕국의 나타남의 방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왕국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왕국의 나타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될 왕국의 나타남은 산의 아이가 하늘로 휴거된 다음에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왔으니 라는 말은 왕국의 나타남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오늘날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왕국의 실제 안에 있으므로 분명 장래의 왕국의 나타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왕국의 나타남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왕국의 실제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몇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주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무엇이 발생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땅으로부터 조망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조망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빛나는 여자와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용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둘이 싸우고 있는 것도 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여자의 부분일 뿐 아니라 산의 아이, 곧 용과 싸우는 여자의 보다 강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용과 싸우고 있으며 어느 날 우리는 그에게 하늘을 떠나라고 명하기 위해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생각도 그런 그림을 착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이 신성한 계심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누가 그런 기록을 쓸 수 있겠습니까? 플라톤이나 공자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이것을 구성할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하고 놀랍고 심오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 안에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제공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중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이상을 보았다. 나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고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상이여. 계시록 둘째 부분에 있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용과 싸우고 있는 산의 아이를 뵌 우주적이고 빛나는 여자에 대한 이 이상이라는 것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통제하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며 반드시 산의 아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운명은 하늘로 휴거되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명령을 발하여 미가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어쫓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확실히 열광할 것입니다.